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작년 12월 12일 납치 피해자 가족회 요코타 사키에 씨와 요코타 타쿠야 대표, 이즈카 코 이치로 사무국장, 요코타 테츠야 사무국 차장 및 일본인 납치 피해자 구출을 위한 전국협의회 니시오카 츠토모 회장이 이신화 한국정부 북조선인권국제협력회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또 이날 엘리사베스 살몬 유엔 북조선 인권 상황 특별 보고관과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 등은 면담의 기회에 감사하며 납치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도 고령이 되고 있어 남은 시간이 한정된 가운데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 실현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신화 대사와 살몬 특별보고관은 납치 피해자 가족 등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입장에서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면담 후에 열린 납치 피해자 가족 등의 기자회견에서 요코타 타쿠야 가족회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가족회 대표 요코타 타쿠야입니다. 오늘 한국의 이신화 대사님과 살몬 특별보고관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두 분께 말씀드린 것은 이 문제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으며 기다리고 있는 부모 세대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 가족회와 구출해 납치 의원 연맹의 운동 방침인 모든 납치 피해자의 일괄적인 귀국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부분적 해결이나 단계적 해결은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일본과 북조선 양국의 조사위원회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일절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 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한국이 함께 해나간다는 것은 매우 유력하며 한국의 힘이 해결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에 대해서는 이 국제사회가 단결하여 북조선에 대해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분 모두 정말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저희를 대해주셨고 그리고 맡으신 역할 이상으로 인간적으로 대해주셨다는 인상이 강했으며 한국의 이 대사님께서는 면담 마지막에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와 포옹하시며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현관을 나서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몬 특별보고관님께는 미국을 방문했을 때의 에피소드를 전했습니다. 2018년 5월 일본의 황금 휴가 때 미국을 방문하여 뉴욕 유엔 대표부에 갔을 때 페루 대표부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페루 대사님께서 부적을 저와 코이치로 군에게 주셨고 대사님께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저희들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일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님께서는 페루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일화를 말씀드린 후에 본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특별보고관님의 말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역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든든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즈카 코이치로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즈카입니다. 오늘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44년 동안 만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환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는데 지난번에 7개 국에서 31개 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더 많은 나라로 넓혀 국제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인권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을 북조선에 계속해서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이 대사님과 살몬 보고관님 두 분께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세를 보여주셔서 마음 든든했으며 그리고 살몬 보고관님께서는 훗날 다시 공식적인 형태로 저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두 분 모두 특히 요코타 사키에 씨에 대한 공감이랄까 마음을 강하게 표시하시는 인상을 받아 역시 자신의 딸을 구하겠다는 어머니의 힘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요코타 테츠야 사무국 차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코타 테츠야입니다. 엊그제 토요일 국제토론회에서 한국의 이 대사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일본과 한국의 연계라든지 오늘의 이러한 자리 역시도 전 정부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어서 시간을 내어주신 것 자체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후에 정치적 차원에서는 일본과 한국 간에 몇 가지 대립되는 구조는 있습니다만 북조선 인권 침해라든지 북조선 국민에게 자유를 준다는 일본과 한국의 공통 주제에 관해서는 협력과 연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협력 체제를 만들어 해결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먼저 한국의 이 대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께는 먼저 어떤 말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했습니다만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분이 쓰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 이야기부터 전했습니다.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 어떤 식의 잔악한 행위를 당했는지를 담은 책인데 비슷한 상황이 북조선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납치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자유를 누리게 해주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살몬 특별보고관님께서도 깊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석의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2023년의 새해는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새해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희망과 기대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올해에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설 문화에 대해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일본과 아시아의 나라들에서는 간지로 토끼해라고 부릅니다만 예로부터 토끼는 다산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자손의 증가와 번영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북조선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간지를 인정하지 않고 달력에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간지에 대해서는 소문으로만 전해져 오고 있는 등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12지는 고대 중국의 민간 신앙에서 유래되었고 그 후 아시아의 여러 나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해를 열두 종류의 동물에 비유한 이외 시간과 방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신앙이 금기시되고 있는 북조선에서는 토끼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기대와 소망에 대해 밝힐 수는 없지만 자신들이 이룰 수 없었던 꿈과 희망을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12월 31일 밤 12시가 되면 전국의 각 절에서 108번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만 이 풍습을 제야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불교 사상에 근거하면 사람에게는 108의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종을 칠 때마다 이러한 번뇌가 하나씩 사라진다는 뜻으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설날을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북조선에서도 새해가 시작되는 밤 12시에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서 평양의 종소리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은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로 알고 있지요. 저는 일본에서 제야의 종소리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평양의 종소리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하는 문화가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의 설 문화는 북조선에서의 설 문화와는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이 아주 많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설 아침에 전국에 있는 김부자의 동상과 초상화에 대한 참배가 전 국민의 의무로 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신사나 절을 찾아 무사히 한 해를 보낸 감사함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소원을 기원합니다. 저도 설 아침에 가족과 함께 근처의 오래된 유명한 절에 갔습니다. 올해는 3년 만에 신형 코로나 감염에 의한 행동 제한이 없어 수많은 참배객이 방문하여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 참배하였습니다만 올해는 북조선에 있는 형제와 친척 그리고 지인들이 춥고 배고픔이 없는 한 해로 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가족이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화를 바라는 것은 인류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북조선은 새해 첫날 아침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일본 해를 향하여 발사하여 조선반도 주변의 정세를 긴장시켰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긴장을 조장하는 북조선의 행위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만일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북조선은 작년 한 해에 40회에 걸쳐 약 8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국의 미디어가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부터 탄도미사일 발사로 시작한 북조선 당국은 올해에는 얼마나 많은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재생 불가능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속에서도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저는 방어 목적 외에도 핵무기의 선제 사용을 선언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최근에 세계적인 군비 증강의 추세 등을 전혀 모르는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을 상대로 한 발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북조선 정권은 물론 국가가 지도상에서 사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와 하늘, 바다, 육지에서 최첨단 요격 능력과 공격 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구 최강의 국가를 상대로 북조선 정권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사용해서는 안 되고 또한 사용할 수도 없는 핵무기 생산에 국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북조선 당국의 발언에 올해도 북조선 여러분들이 밝은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설 문화에 대해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일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조선사에서는 작년 12월 말에 6일 동안 26일부터 31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정원회의 학대회의라는 것은 좀 개최를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단 중앙 총지국이 김정은 씨의 사회를 좀 의임을 좀 했고 김정은 씨는 3일 동안 이른바 관련적인 보고를 좀 했었습니다만은 그 후에 당과 정부의 일군들이 좀 그 분과별로 그 문제별로 이른바 연극 및 협의회라는 것은 이틀 동안 좀 했었고 마지막에 그런 것을 좀 동해서 다섯 개 의제에 관한 결정서라는 것은 제대로 되었습니다. 이런 그 과정을 좀 본다면 역시 이런 것을 좀 그 제도화되었다 그런 느낌이 많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위원회 좀 정원회의라는 것은 역시 매년 매년 6월 그리고 12월 말에 두 번 하는 것은 그것도 뭐 제도화되고 특별하게 하는 거 아니고 매년 매년 하는 식으로 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회의 전시기에 관해서는 먼저 김정은 씨가 보고를 하다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단 정부의 일군들이 좀 토의하고 이런 토의를 좀 통해서 마지막에 교정서를 좀 제대로 이런 현실이라는 것도 완전히 그 제도화되었다. 그렇다면은 그 집단적인 그 협의라고 할까 도의를 좀 통해서 집단적인 그런 결정이 나오고 있고 그것은 그 막 옛날라면은 매년 매년 초에는 그 심년사에 있어서 심년사를 통해서 제거 연도자가 자기가 결정한 것을 좀 그 전달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연도를 좀 하려고 한다. 그런 방식으로 좀 해왔는데 이것은 좀 완전히 바꿔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김정은 씨는 개인 독재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모습을 좀 본다면 1982년에 전국에서 김성태 씨가 만들었던 이른바 집단적 연도 체제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 너무 좀 닮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사이 이 북조선에서는 단층화라는 말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단층화 위원회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중심에는 단층화 위원회 정치급 자문위원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집단적인 그런 지도 체제라고 할까 그런 것은 불어서 생기고 그런 것도 해서 결정을 좀 작정하거나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현대가 좀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씨의 심년사가 없어진 것은 혹시 일반 그 인민들에게는 이때까지 계속 있었던 어떤 작업이라고 할까 심년사라는 것은 암기를 좀 해야 되는 그 이러한 그런 부담스러운 그 작업이 위해서 해방됐다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서 아마 지도부에서 단층화에서는 조선노동당에 대한 일반 그 인민들의 좀 충성심이 고조시키려고 그런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그 정원회의에서 역시 주목을 받았던 것은 조직 문제, 인사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 그 군부의 군인에서 최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었던 박전종 씨가 단층화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좀 소환을 좀 되었던 것은 그거 너무 좀 지목을 좀 해야 되고 그 발표는 그 단층화 군사위원회 부위원장만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당 중앙 위원회 좀 전직 사무위원회 거기에서도 좀 소환으로 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역시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간주를 해야 되는 것은 역시 박전종 씨라는 사람이 김정은 씨의 제일 가까운 직후라고 볼 수 있었던 군인 군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좀 이번에 좀 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전직 사무위원회에서 소환을 되었다고 말한다면 역시 김정은 씨와 군부 사이에 고리란 것은 생기고 이런 고리가 고졌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박전종 씨의 후임자 문제인데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는 리영결 씨가 후임자로서 되었습니다만 전직극 사무위원회는 그 후임자가 되지 않았던 것은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역시 전직극 사무위원회에서 근무 사람이 이전에 두 사람이 있었던 것은 한 사람으로 감소하고 사무위원은 전체적으로도 좀 6명부터 5명까지 다수 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은 역시 분분의 지위라고 할까 이런 것 좀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고 이러한 근부 역할이 영향력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제목으로 하는 것은 작년 비상의 그 국제사회에 대한 토발적인 회의가 좀 적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없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좀 그 정해를 좀 본다면은 오히려 근부 사람이 근부의 영향력이 떨어진다면 강경한 좀 자세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역시 어느 쪽으로 나갈까 우리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